시편 57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57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요. 내일 보게 될 7절부터 11절 말씀은 다윗이 그 상황에서 했던 행동에 대한 또 믿음의 고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56편은 제목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없었는데 지금 읽은 이 57편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에서 이제 이런 시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를 만든 다음에 이 상황에 맞춰 보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래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러니까 배경되는 사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보면 1절부터 6절 내용은 기승전결을 따라서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쭉 순차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냐? 이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했었는데 다윗이 이제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불행하게도 다윗이 처음에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미친 척해서 살아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방 땅으로 도망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제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블레셋에 있으나 모압에 있으나 이스라엘 땅에 있으나 어디는 천국이고 어디는 지옥이고 이래가지고 여기로 가면 확실히 살 길이 있고 저기로 가면 확실히 죽게 생겼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에 있기 좀 내버려 두시지 모압 땅에 있기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 때문에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오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그일라 사람들 전쟁에서 구원해 준 것, 그리고 배신당하는 것, 그 다음에 십적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그 다음에 도망 다니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24장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어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이 아마 굉장히 깊은 굴이었나 봐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다윗이 어디 도망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울이 무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다 다윗이 그 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울이 군인들 데리고서는 이제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윗은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굴 안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다윗이 속으로 더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갔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사울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그 장면을 보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가서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을 이제 찾아가서는 굴에 이제 드러누워 있는 사울을 가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그 옷을 살짝 뱁니다. 그래서 옷조각을 들고서는 다시 굴 속으로 다시 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떠났을 때에 다윗이 굴에서 나오죠. 그리고서는 사울을 향해서 자기가 베었던 옷자락을 막 흔들어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시느냐.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느냐. 사울이 그 다윗이 자기 옷을 흔드는 것을 보고 막 울죠. 울면서 나는 너한테 악하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고 네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뭐 물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다윗 죽이러 다니지만 이제 그런 사건이 24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에 있었던 이 베기대는 사건만 놓고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면 뭔가 그래도 블레셋 땅에 있거나 모압 땅에 있을 때보다는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나 모압 땅에 간 건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 자기 계획대로 움직인 거였으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려움을 만났다 치더라도 가나안에 왔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비록 가나안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은 알지도 못하는데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굴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지경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건인 거죠. 자,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간단하게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굴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사울이 자기를 쫓아온다 이거 이전에 굴 속으로 피난처를 삼아서 들어갈 때의 상황이 1절부터 3절이에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해야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작 굴로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면서 주님 여기가 블레셋보다 모압보다 불안한 곳입니다. 내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하늘로부터 보내주셔서 굴 속에 있는 나에게도 함께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편안하게 좀 며칠이라도 지내고 이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있으면 좋은데 상황이 바뀌죠. 4절을 보시면 두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군대를 끌고 굴 속으로 찾아온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러니까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고요. 참 많은 수의 사자들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만약에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자라고 친다면 그러면 3천 명의 3천 마리의 사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나는 거기가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사자들이 굴로 들어왔으니까 거기가 갑자기 사자굴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사자굴 속에서 살며 그 4절 뒤에 보시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건 나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죠. 나는 피난처로 삼아서 굴 속에 들어왔는데 사울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굴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빨과 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 실제로 뭐 이와 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창과 화살 칼을 가지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창, 화살, 칼을 가지고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이런 군인 이런 역할하는 군인들을 3천 명이나 데리고 다시 피난처 삼고 있었던 궁궐의 이 굴 속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여기를 피난처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굴 속에 들어왔죠. 그랬더니만 꼴랑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참 사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있던 그 굴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칼과 창을 들고서는 다 쳐들어오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 장면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5절이에요. 이때 결국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현실만 놓고 보면 다윗이 이 죽을 지경을 만난 거죠.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디로 더 도망가겠습니까? 굴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 결국 잡힐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울이 그 굴 속에서 잠을 자게 되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는 야,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구나. 나는 피난처로 삼고 굴 속에 들어왔다가 야, 여기가 피난처가 아니라 내 무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기가 내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끝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 설명처럼 다윗이 사실은 사울 죽여도 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쌓였던 분노대로 원수를 갖고 사울을 죽이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한다고 그냥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억울한 일을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나서 그리고 사울을 살려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나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웠던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이런 분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과는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푸셨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면 기승전결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전개에 맞추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기가 내 피난처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굴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사울이 사자들 같은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천이나 이끌고 그 굴 속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은 졸지에 피난처가 아니라 사자굴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나올 뿐만 아니라 사울을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57편은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지만 현실과 다윗의 행동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을 피난처 삼았을 때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굴을 피난처로 선택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나 현실은 어떠하냐? 다 똑같습니다. 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에도 사로잡혔죠.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도 사울에게 사로잡힐 지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심지어 우리가 봐도 아니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도 맨날 만나는 거예요. 가령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 선택한다고 해보자고요. 사실 부모님이 빌딩을 물려주거나 어마어마한 재벌이 아닌 이상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면 세상적인 선택을 하나 기도하면서 선택하나 현실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차피 그냥 꿈지럭꿈지럭 해봤자 군뱅이지 뭐 특별히 뭐 기도하면서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대단히 좋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뭐 여기 하준이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참 하준이가 기도하면서 진로를 정하면 서울의대를 쓸 수 있나요? 아,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그냥 성적에 맞춰 쓰나 기도하면서 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똑같이 사로잡히는 건 마찬가지인 그런 지경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항상 형통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불 속에 들어갔더니만 죽을 지경을 만났잖아요. 블레셋에 가서 죽을 지경을 만나나. 참 기도하면서 선택해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을 지경을 만나나.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고백하는 대로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내 주시고 다윗의 손에 역전의 승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이고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도 죽을 지경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고 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구를 나의 피난처로 삼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어리석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 보잘것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만 소망두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려 하는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 주께서 말씀하시려면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참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가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